흔히 우리가 쓰는 단어 중 희생과 헌신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의미는 꽤 차이가 납니다. 희생은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헌신은 100%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로 하는 말 중에 내가 회사를 위해 희생한다라는 이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내 감정에 호소한 부당한 노동 착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회사를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 임금 동결 등의 희생으로 회사가 궤도에 오른 후에 정리해고라도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회사에서는 내가 회사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좀더 바르다는 것은 아무리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상사의 강요나 눈치 때문이 아닌 바로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하고 싶다 보면 그 일을 대하는 태도나 능률, 성과, 개인적인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벤처 기업들이 모여서 크게 성공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이 성공의 비법을 두고 혹자는 자유로운 유연한 근무 시간과 다른 이는 높은 연봉과 엄청난 직원 복지, 또 어떤 이는 한국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다소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인 관계로 성과주의의 평가, 대기업 스타트업 할것 없는 치열한 경쟁, 그리고 불안한 고학력자들이 바글바글한 이 실리콘밸리에서의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늦게까지 야근하며 사내 정치를 치열하고 또 살인적인 물가로 고액 연봉비에 대비하여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결국 이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성장 요인을 두고 언급한 희생이 아닌 헌신의 관점으로 일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에 숨은 성공의 비법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 이두 단어는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물론 희생이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응당 희생해야 되는 것은 신자의 삶이 많지만 교회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측면에서 모든 권면을 그저 단순하게 희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 삶에 힘들고 지쳐 그에 따른 교회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교회는 점차 침체되어 그 힘을 잃다 끝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편에서 언제나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자가 될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윗의 기도에 그 해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한 인물로 첫 번째가 아니면 서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록 밧세바의 간음으로 같은 흠 있는 죄인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관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마지막 삶의 끝을 정리하며 하나님께 드린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틀림없는 뜨거운 헌신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진정 헌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셔야 할 우리 남전도연합회 헌신예배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는 어떤 기도를 통하여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 주권 신앙에 기초하여 드리는 찬양의 기도를 통해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하면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왕국을 그 어떠한 왕보다 부강하게 세운 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다윗하면 가장 강력한 왕, 위대한 왕으로 표현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를 묘사할 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왕이 등장할 때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충성으로 행동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수도로 내어 올리고 오셨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 성전을 건축하여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원하는 갸륵한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단칼에 거절되었는데 이는 그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으로서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명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소원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의뢰 다윗으로서는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낙심할 법도 한데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위한 필요한 건축 자재물과 물질을 준비해 주었다는 생각만 들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한 백성들조차도 지도자건 백성이건 간에 모두 다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여 건축할 모든 자재들과 재료를 모아 창고에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가득 차있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창고 앞에 선 다윗은 그야말로 기쁨에 차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이었습니다. 10절에 송축하여를 두 번 나누어 사용한 것은 다윗의 기쁨 가운데 어떤 다른 행위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까지나 10절에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조상은 야곱 개인을 지칭하는데 즉 다윗은 조상들 가운데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특별히 언급하는데 인격적으로 부족했던 야곱을 언약에 따라 끝까지 축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연약한 자신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아주 거창한 시간적 표현을 썼는데 바로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11절과 12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11절과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위대함과 권능, 영광과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권, 즉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과 자기가 40년간 다스려왔던 이 나라의 통치까지도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또한 달려있는 그야말로 재물과 같이 권세와 능력, 사람의 강함과 약함 또한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직위에 있던 자였습니까? 40년간 절대 권력을 누리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로 손짓 하나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고 자신의 하나의 결정에 따라 정복할 나라가 바뀌며 나는 새조차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지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 주권 신앙에 분명하게 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자리에 있는 것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도 자신이 쓸 수 있는 힘도 모두 다 주님께서 왔다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사울왕에 쫓기던 초라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40년간의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끌었던 높은 권세를 지닌 지금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으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이 주권 사상의 신앙의 기초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바로 지금까지 위대하고 존경한 인물로서 나타나는 이유이며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과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경향에서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만한 교회겠지만 굳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며 점차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걸핏하면 혼나고 희생을 강요하는 방침에 점점 저의 불만은 극을 다르기 시작했고 이내 저도 모르게 자꾸 입 밖으로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맡은 사역을 대충하는 불충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제 입술에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하는 말로 차 안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괴롭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저도 모르는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딱 10분 후에 저는 생애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뒤에서 졸음운전하며 받았는데 만약 승용차였던 제 차가 버스 사이에 이 장례식 관을 씌는 특수 봉고차가 없었더라면 그 차가 완충작용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크게 다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큰 사고였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저는 어려서부터 개혁주의 교회에서 그토록 들었던 하나님 주권 사상을 그야말로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자 하면 진정 가져가시는구나. 이 목숨까지도 가져가시고 한다면 정말 가볍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순종했을 때부터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제 입술에서는 원망보다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후 어떤 일에도 정말 죽도록 헌신하여 2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주의를 따르는 이 경향의 방주 안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 주권 신앙을 듣지 못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저보다 더 오래 들으시고 더 많이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 주권 사상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피부로 느끼지 않는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감당하는 이 사명이 어찌 보면 지루할 것이고 어찌 보면 괴롭거나 힘든 일이 되어버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다니시는 직장과 운영하는 사업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과 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부모와 자녀 또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우리의 신앙 생활에 반드시 기초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보다도 매사 절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며 기도가 나오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기초로 삼아 우리의 삶에 체험하여 오직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주신 우리의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해내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재림 소망을 품어 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은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하나님 주권 신앙의 기초에 분명히 서 있던 다윗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릴 힘이 있음의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는 그의 고백은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이만큼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서 드렸다라고 14절을 통해 담담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주께 예물을 드린 것은 조금도 자랑할 만한 이유가 못된 것을 말한 것인데 이는 응당 당연한 고백이지만 오직 진정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순수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초 위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바로 15절에 나오는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연히 나그네는 재산권 하나 없는 떠돌이 생활하는 자이며 거류민은 땅을 소유하지 않는 임시 노동자를 말함으로써 하나같이 이 땅의 초라한 존재를 말합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은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소망을 둘 수 없음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후에 이어지는 세상 날에 그림자 같아서 머물 일이 없나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이는 다윗 자신이 시편 144편 4절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서 사람은 쉽게 말해 그 인생이 보잘것없이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 소망이 둘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이오니 오직 하늘에 있는 본향, 즉 천국을 바라보는 후 사는 존재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초라한 단어의 사용은 이 또한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사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전적 은혜임을 기억하며 청지기로서의 헌신의 삶을 살겠다라는 각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초라한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재림의 소망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사 청지기로 살게 된 그는 16절과 17절을 통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먼저 16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강조하였다면 바로 17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것을 말한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께 백성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그 가운데 그 마음의 정직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 사실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비뚤어지거나 다른 의도 가령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분명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겠지라는 어떤 다른 생각이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올바른 감사를 그것도 자기 스스로 즐거운 가운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힘있고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는 백성들의 마음을 진히 움직였으며 그들 또한 헌신적으로 드리는 선한 길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것을 미련을 두지 아니하며 힘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는 다윗과 백성들로 하여금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한남대 총장을 역임했던 김형태 씨는 지금도 자신을 잊게 해준 노성초등학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특강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1954년 한국전쟁 직후 노성초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했지만 이 가난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아꼈던 이 노성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15명, 그러니까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15명 전원이 참석하여 김형태 장학회를 만들어 후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논산 대건중학교 시험을 봐 장학생으로 합격하여 수업료는 해결되었지만 이젠 책값이 없어 고민하던 그에게 노성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조금씩 떼서 책값을 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적인 뒷바라지는 김영태 씨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는 결국 대학의 총장을 역임할 정도로 훌륭한 학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러한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학교에 수십 년째 장학금을 기탁하고 특강을 해주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인터뷰를 할 때 선생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그 선생님들의 은혜니 반드시 갚자는 마음으로 이 장학금 수여와 특강을 너무나 즐겁게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바쁜 와중에서도 수십 년째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저 억지로 또는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하여서 또는 괴롭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왔구나라는 감사함과 동시에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이 일을 수십 년째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그네요 거류민에 불과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짧게 왔다 가는 허무한 인생,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게 하사 재림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전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저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함도 인생의 유한한 한계에도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는 영원하도 영광스러운 본향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실을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이런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신 은혜를 입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우리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저 은혜로서 저 하늘의 반향을 보라 주신 주님 앞에 그야말로 힘과 정성을 다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의 헌신의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데 하기 싫어 그저 억지로 감당하는 마음이 아닌 이리저리 피해 핑계 다니며 저 핑계 다니고 빠지다가 아닌 또한 오직 정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주신 그 어떠한 사명과 사명도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에 불과하여 결코 빛과 소망도 없는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사 저 천국을 향한 재림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언제나 품으시며 하나님 앞에 힘과 정성을 다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주신 우리의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해내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는 간구의 기도를 통해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의 기초로 재림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올렸던 다윗은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애타는 마음을 통하여 다윗은 18절에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호칭하며 반드시 성취하는 연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자신 앞에 간구로서 호칭했던 것입니다. 그가 간구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 먼저 18절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 이것은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하게 두게 하사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마음에 예비하여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주실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바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꼭 건축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로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이 성전 건축의 계승을 본인의 아들이 하기를 꼭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준비한 것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의 일을 계승하리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믿음의 사명을 계승하기에 앞서 반드시 걸었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성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정성된 마음은 원어로 완벽한, 완전한 뜻으로서 혼합하지 아니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는 곧 뒤에 나오는 주의 계명과 권면, 율례에 온전하게 청종할 수 있는 자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완벽하고 완전하며 순전한 마음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도 휘둘리거나 섞이지 말고 오직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어디까지나 성전 건축이라는 이 대업을 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지만 이 정성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권면, 율례를 지키지 않는 가운데 행한다면 그 성전 건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강구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바른 마음과 솔로몬이 갖춰야 할 정성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에 따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순종의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이 선행되는 가운데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계승되도록 드린 이 다윗의 간구의 기도는 훗날 솔로몬을 통해 헌신적인 사명의 감당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드님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집사님에게 기업 신방 중 아드님과 함께 하시니 든든하겠다라고 말하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부담되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아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FM으로 아주 힘들게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지 않겠습니까? 사양끼를 접어들거나 빚만 잔뜩 있는 사업을 그 누가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원할 것이며 험난하고 고생길이었던 걸어온 길을 자식에게 똑같이 가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비록 힘들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끝에 반드시 물려주고 싶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어려운 길을 반드시 이겨내게끔 반드시 훈련과 연단을 시키어 마음을 단단하게 먹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경향의 선배이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은 단지 물질이나 복으로 취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향의 일대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경향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감당해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명의 일들을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받아 여지껏 달려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언젠간 그 말씀 안에서 이 신앙의 유산인 희년맞이 5대 실천의 비전들을 반드시 물려주고 계승시키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나까지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내 자식까지 이렇게 감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를 교육자에게 공공하게 내비칩니다. 우리 부모가 감당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며 교회가 이렇게 허리를 바짝 졸라매고 2차 비전 헌금을 작정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뒷짐지고 서서 보는 젊은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과 마음은 여러분들과 부모님들이 그토록 수고하고 달려온 피땀 흘린 헌신들의 이 사명을 그야말로 한순간에 가치없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받아왔던 이 은혜를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모든 길들, 비록 쉽지 않았고 험난했고 고난길이 무서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저 천국의 보화를 향해 걸어온 여러분들의 헌신을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권면하여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강국의 기도가 있을 때에 이 교회는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을 담대히 먹고 여지껏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가장 가치 있게 달려온 이 신앙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주님의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해내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남전도 연합회 여러분,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죄송합니다. 역대기 상하는 사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복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록된 내용과 시기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대기 저자는 앞선 두 설을 1차 자료로 삼아 역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쓰려고 했겠습니까? 이는 이 서의 저필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의 실패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70여간의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유다에 돌아온 그들이 이 그 후에 쓰인 이 역사서를 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의 기도문을 그들이 읽었다면 그들은 어떠한 기분으로 이 서를 읽었겠습니까? 아마도 무엇보다도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 생활을 챙기기에 바빠서 행했던 지난 날들의 핑계거리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바치기는 바치는데 헌신하기는 헌신하는데 그저 마지못해 했던 행들이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반성을 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의 후손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나라인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을 둔 나라가 아닌가,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성전을 지은 민족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분명한 자각 속에 그들은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께 헌신자로서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하게 된 힘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참 오랜 시간 헌신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경향이 46주년 동안 지나며 어디 일 안 한 해가 있습니까? 언제나 주님 주시는 사명은 차고 넘쳤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 헌신자를 보내셨으며 그에 따라 이 교회는 구속사 안에서 영원고령의 운동을 위하여 언제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헌신을 다해 우리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겠지만 그 길은 쉽지 않으며 우리는 언제나 지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힘이 너무나 들어 떨어져 나가는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도 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오늘과 같은 이 다윗과 같은 헌신자의 기도를 뜨겁게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의 기초로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받으사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어 힘과 정성을 다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받으사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받으사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더 훌륭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자의 기도를 통하여 남아있는 우리의 사명인 이 경향의 희년맞이 5대 실천의 목표를 희생이 아닌 헌신으로서 힘있게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전도연합회 회원들과 경향의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